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들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 큰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을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며 또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담을 더해 주옵시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매 순간마다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성경입니다. 6장 15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벌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특별히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그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물론 히브리인들이 소유하는 성경과 구약의 내용이 똑같지만 권수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저희는 39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유대인들은 24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또 앞전에 봤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서는 원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서는 그런 식의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서냐면 선지자 관점으로서 역사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기술한 역사서의 어떤 원칙과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양대로 썼다기보다는 역사 한 사건을 다뤘지만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본 시각을 적은 내용들이 주로 그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역대하 이후에 이미 그 포로되어 갔던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떠나 있던 백성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갈등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어떤 또 한 번의 대화합, 대통합,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가 특별히 성전을 짓는 그런 다윗왕을 꿈꾸는 그런 것으로 향하고 있었고 또 성전을 짓는데 계속 방해를 당해요. 방해를 당해서 새롭게 공사하는 그것이 이제 성벽 공사인 거죠. 한번 적어드리면 포로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을 나눠서 1차, 2차, 3차 세 번 정도를 들어오는데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된 그때 바벨론이 또 추후에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어떤 이란, 페르시아에 또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져요.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면서 어떤 왕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닷 세 왕의 등장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때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석방이 되어져요. 고레스 왕, 그 이 왕, 이방 왕들인데 이 왕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 내용을 보면 처음에 언약의 백성들을 위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이끄세요. 근데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당해서 그 많은 힘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 모압 여인의 등장이랄지 원래 없던 이야기야. 성경에 모세경을 보게 되면 주로 없던 이야기야. 없던 이야기인데 라베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또 룻기를 보게 되면 어떤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가 있을까요? 또 뭐 그런 등등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택하는데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죠. 가면서 계속 어떤 성경의 주 백성이 아닌 그걸 이탈한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 왕들은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레스 때 누구를 중심으로 본국으로 돌아보내냐?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주도합니다. 그렇죠? 주도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해. 남유다 사람이죠.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여호야긴인가요? 그 왕을 바벨론 왕이 후대하게 되었고 굉장히 그분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그 왕으로 돕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어떤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어떤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뒤에 유다 지파의 한 분인 스룹바벨이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제일 처음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게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누가 방해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미 오래전에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총독이랄지 아니면 그쪽 왕 비슷하게 있는 총독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총독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회유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이 말씀을 이 이름들을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페르시아에 잘못된 편지를 보내고 뇌물을 먹이면서 계속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총독 산발라 중심으로 방해를 했다. 방해를 받았는데 2차 때 누가 포로귀환되어지냐?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사람 한번 읽었죠? 에스라가 와가지고 어떤 계속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한테 있어요. 선지자는 뭐였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주신 율법책 내용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학사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자였어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이 이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려고 왔지만 많은 방해를 받았고 특별히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의 때 주축, 맹인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3차 때 포로 귀환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요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쓰던데 방해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중간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신앙 어떤 부흥을 일으켜요. 신앙의 어떤 개혁을 일으켜요. 신앙의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출발을 단행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했던 게 뭐냐? 율법책 낭독인 거예요.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이라 하면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착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되었지. 15년 동안 정지되었었다. 성전 짓는 게. 근데 에스라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이 되어지고 에스라가 하긴 하지만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뭐 에스라, 스룹바벨, 성벽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새로 짓는 역할을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버려요. 이미 뭐 성전이 무너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원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서 남유다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차 나눠서 진행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느헤미야 내용이다. 에스라는 에스라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느헤미야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거의 같은 시대에 느헤미야는 뭐 다니엘이랄지 학계랄지 스가랴랄지 거의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뭐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술을 먹을 때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에서 술을 먼저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독이 없는지를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굉장히 왕의 측근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또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고급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되게 고위직했던 그 사람이 그 파괴된 그 땅에 돌아와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 나라를 재건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그리스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내용이 느헤미야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머리에 담고 보시면 조금 더 느헤미야가 조금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까 읽었던 6장 15절 그 내용은 이 느헤미야의 요절인데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르벌 25일에 끝나면 성벽 공사를 마친 거예요. 마쳐서 우리 모든 대적과 모든 대적이 있었다고 말하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요.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일들이 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였어. 그 밑에 17절 말씀 읽게 되면 6장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나왔죠.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암몬인가 그쪽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산발랏의 어떤 큰 뭐랄까요 총애를 사가지고 산발랏의 어떤 참모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근데 도비야가 어떤 정도냐면 북이스라엘의 산발랏의 어떤 참모이면서 신하이면서 이미 남유다와의 많은 사람들과 인척관계,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산발랏은요, 남유다의 대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요. 자기 자식과 남유다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날의 대표급 되는 어떤 리더들하고 혼인을 할 정도의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 웃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 남유다의 어떤 재건과 남유다의 출발을 방해하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 열두 지파의 다 형제들이야, 따져보면요. 그렇죠? 계속 그런 관계가 되고 있고,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나, 나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누가? 도비야가. 뒤엔 누가 있냐? 산발랏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을 하고 뭔가 협박, 수십 번 협박을 해요. 그때마다 편지 보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1장,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역사서인데 조선왕조 실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느 왕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야. 역사서인데 개인 이름이 나왔던 얘기는 느헤미야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봤다는 얘기. 역사가 뭐냐면요, 과거에 있던 팩트, 사실에다가 기록한 사람의 어떤 어떤 그 평가, 서술이 들어간 게 역사 플러스 서술이 역사예요. 사실 플러스 어떤 그 기록한 사람의 시각, 어떤 역사관,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관점이 적혀진 역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역사서에게 분류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장 1절 그렇게 느헤미야가 등장해 되어주고, 1장 9절 말씀 보니까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온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됐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라. 그렇죠? 느헤미야가 무슨 일 했냐? 술관원으로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다니엘도 비슷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가 주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하면서 지금 계속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쭉 볼 수 있고 2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원래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왕 앞에서 슬픈 기세가 안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왕 앞에서 큰 죄인 거예요. 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방 왕을 섬기고 있는 포로된 나라 신하로서 그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 슬픈 얼굴로 보이는 것은 원래 그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수심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내게, 왕이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아, 내가 신하가 걱정 있는 얼굴이 있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건 예를 들면 에스더가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갔다. 이건 죽는 거예요.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딱 본인도 모르게 가득했는데 왕이 알아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왕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당신의 왕의 통치가 별거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된다는 얼굴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성문이 불타서 성문 주변의 벽들이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성이 이렇게 있다가 없어요.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성이 이게 길입니다. 이만큼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방인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로 침략을 하면서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살지 않았어요. 밖에 살 거 아니에요. 살짝 일어나 보게 되면 들어가서 또 벽이 무너져 있고 이방인들이 밤에 들어와서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복귀한 백성들이 밖에 살지 않고 아예 성내에 살면서 그 방어하면서 밤에 방어하고 낮에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50일 만에 완성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라도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해서 그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를 돕는 많은 군인들하고 같이 보내요. 그렇죠? 그렇게 3장 말씀 보니까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하면서 건축한 장면들을 쭉 내용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쭉 넘어가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읍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잘 보세요. 지금은 산발랏과 도비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저 남유다의 저것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곳인데 저주받은 곳인데 저거를 가만히 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남유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뛰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성전 짓는 걸 방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와 똑같냐면 축구를 하는데 뭐 어느 A 나라의 축구 또 한국의 축구가 있는데 다 기독교인들인 거죠. 서로 기도하는 거죠. 서로 이겨달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버렸고 남유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총독인 산발랏은 도비아는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뭐가 생각할 게 많이 생겨요. 그냥 막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았다고요. 이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였고 남유다 중심을 이미 남유다를 이미 축복하신 상태예요. 왜? 지금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미 버려진 땅이에요. 왜?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이미 많이 이방화가 되었고 이미 잡족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혈통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대부분. 근데 그들과 남유다가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북한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많다고 칩시다. 이렇게 남쪽도 많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계속 남쪽에 뭐 청와대 짓는 거를 아니 서울성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면서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못 지켜달라고. 그냥 악한 마음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붙어요. 참 선지자가 계속 펴졌다는 부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4장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5장 말씀 보니까 5장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하면서 쭉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냐면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고 있는 장면들 왜 나라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막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14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무슨 말이냐면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어려운 걸 보고서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왕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돈을 걷어갖고 느헤미야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대표로 왔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월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됐다. 됐다. 너희들에게 더 큰 과중한 그게 되니까 됐다라고 계속 월급을 안 받았다는 장면들이 느헤미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들에게 큰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에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산발락이 편지 보내는 거야. 편지 보내갖고 야 오늘 지점에서 만나자 한번 차 한잔 하자 이러는 거야. 사실은 느헤미야가 나오면 죽일 생각이었어요. 이런 편지를 수차례 보내요. 수차례 보내서 느헤미야가 그 계획을 간파하고 거기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6장 내용에 쭉, 원래 아무리 이제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한 국가에서 한 국가에 어떤 수장끼리 대표끼리 만날 때는 어떤 기본적인 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산발랏은 이 조서를 보낼 때 봉인을 해서 보내죠. 봉인도 안 하고 한 개인에게, 시민에게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대충 해서 어떤 그 정상적이지 못하게 그 보내. 그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의 정상으로서 느헤미야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죽이려고 계속 하는 그 계획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아까 6장 15절 16절처럼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낸 거예요, 이제. 그렇죠? 허물어진 부분을 느헤미야가 와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 왕 옆에서 왕의 측근으로 부족함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살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제거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에게 어떤 소망이 되었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왕에게 만나서 실제 왕의 도움으로 자기 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가 쑥대밭인 거예요. 계속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복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허물어진 무너진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인데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이 있던 곳인데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무너져 있고 죄 가운데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무너진 성 가운데 다시 복귀하고 성을 회복시키려고 왔던 느헤미야. 그런 각도에서 느헤미야서에서 많은 추석가들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의를 하고 너무 맞는 말이고. 쭉 넘어갑니다. 7장 말씀 보니까 7장 1절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 달고 문지겨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면서 계속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성벽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문지기 이런 사람들을 지켜서 실질적인 방어를 하는 장면들을, 5절부터 포로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그 쭉 누구 대표로 어떤 족속은 대표가 누군데 거기에 몇 명이 따라왔고 이렇게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7장 7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 명과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안착하고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들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나오죠? 지금 느헤미야가 쓰는 건데 에스라가 나와요. 말씀드렸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책을 읽는, 그래서 그 스나께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경이 이때 써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낭독한 그 책, 에스라가 다시 썼다 모세경,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뭐 학계 이야기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그렇죠? 율법책이죠.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무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에스라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막 읽고 있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오전 내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우리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낭독하고 읽을 땐 다 함께 일어났거든. 일어난 채 백성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거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렇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할 때 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혹은 포로되었다 왔던 70년 만에 왔기 때문에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내용도 잘 모르고 말도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읽었던 7절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중간중간 서가지고 선포되는 율법책을 해석해주고 알게 해주고 나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중간중간 서가지고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쉬운 얘기를 말하면, 우리 얘기를 말하면 중간중간에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강단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해석해주고 뜻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말씀운동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맞는 얘기예요.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에스라가 제사장인데 에스라가 그 신앙적인 재건을 할 때 시도를 하고 있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배경이 되고 느헤미야가 정수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충분히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초막절이 뭐냐면 광야에 장막을 치면서 그 갔던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초막절을 지내는 장면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에스라가 말씀을 막 읽으니까 백성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건 막 우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내용 보면 전부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9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날엔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하면서 지금 쭉 예를 들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6절부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9장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내용인데 뭘 계속 쭉 흘려 창세기 모세경에 나와 있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부인들에게 있던 홍해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계속 역사를 쭉 나열하는 내용이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 같은 경우는 창세기의 그 창조 부분 말하는 것이고 7절 말씀 부분은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 12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 그들이 순서 성경에 모세경 기록된 순서대로 쭉 훑어요. 그들이 모세경을 봤음을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절이기도 하는 것이죠. 8절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거 말한 거죠. 지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만났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씩 한 절씩 창세기 전반부, 창세기 후반부 쭉 넘어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생략하고 또 여호수아 얘기 이렇게 쭉 구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지금 애굽에 행했던 열 가지 재앙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쭉 지금 11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출애굽한 장면들 12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뭡니까? 광야를 지날 때 그 얘기들 13절 시내산 강림하시고 시내산 도착했던 얘기들 지금 창세기부터 쭉 내용을 훑어가면서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15절 말씀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가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아론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을 지금 9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회개하면서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는 장면들을 말씀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얘기들 쭉 말을 하고 쭉 넘어와서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포로된 거 열왕기 하 내용 역대에서 말했던 포로된 장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포로를 허락하셨고 거기서 돌아오게 한 것까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땠는지를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은 전체가 모세경 내용이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다가 10장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해요.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뜻을 세우면서 서명하면서 이름을 쭉 적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9장부터 회개를 단행해요.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10장에 나왔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안식일과 주님이 거룩하신 절기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안식년을 준수하고 6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 번제물들 드린 비용들을 내는 걸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11절을 회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니까 레위인들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삶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밭으로 들로 생업을 해서 다 나가버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우리에게 했던 그 11조 37절 말씀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지금 그 11조 거둔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레위 사람들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다시 그들이 복직하게 되어져요. 그 장면들. 그러니까 무너진 것들이 말씀 읽는 걸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계속 이제 어떤 올바른 어떤 신정국가로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서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11장 내용도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내에 누가 거주해라 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요. 7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제사장 중에 요야립의 아들 누가 이런 사람들이 머물렀다. 15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머물렀다. 19절 성문지기 중에서는 누가 머물렀다. 22절 중에서는 찬양대 그들 중에서는 누가 머물렀다라고 성내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들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넘어가니까요. 넘어가서 대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는 정비가 돼요, 정비가. 그동안 다 터져갖고 숙대하셨는데 다 그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레위인대로 제사장 그룹대로 그들을 쭉 모으는 장면들 모아서 이제 제사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모습을 정비라고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들을 쭉 볼 수 있고 43절 말씀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에 드디어 웃음이 피기 시작하고 기쁨의 모습들이 임하는 장면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영혼이 기뻐지는 것처럼 폐허가 됐던 그 성들이 기쁨이 찾아지는 그런 모습을 역사가 그리고 내용들이 전개돼서 알 수 있죠. 13장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해요. 어떤 개혁하냐 1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누가요? 모압 사람, 누가요? 암몬 사람,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요. 느헤미야가 단행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에스라가 말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쭉 내쫓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쭉 5절 말씀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나니. 그렇죠? 왜? 유다 왕궁의 성전에 도비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방해했잖아요. 그 사람 큰 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해요. 정화하고 정비한 내용들이 그렇게 뭐 5절, 6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면은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다시 복직시켜요. 왜? 11조가 회복이 되었고 세금이 회복되어서 실제 그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재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미 십계명에 있던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 이때부터 안식일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믿음이 회복되는데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한 개념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도 어떻게 세우는지를 좀 쭉 볼 수 있는 것이죠. 쭉 내려가게 되면은 28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느니. 무슨 말입니까? 삼발랏도 등장해요. 삼발랏이 남유다 대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남유다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성전과 성벽을 못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의 총독이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사위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한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31절,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내용이 길어서 세밀하게 봤습니다만은 느헤미야에 무엇이 기록됐고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어떻게 신앙 개혁이, 신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가? 느헤미야를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그리스도의 표. 이런 부분이 묵상에 되어지면서 좀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나라가 어떻게 재건되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무너진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표했던 그리스도가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발견케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이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성장과 부흥에 인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14개 모든 교회 백성들과 또 교회 앞에 있는 대표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세워지는 더불어 큰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오심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중직자, 그런 교육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와 대륙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